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오늘 오전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로 유엔 결의를 위반한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안보리는 당초 어제 새로운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었지만 러시아의 요청으로 하루 연기됐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보도자료에서 미국은 어제 오후 결의안 채택을 요청했지만 러시아가 24시간 검토라는 절차상 문제를 제기해 표결이 오늘로 미뤄졌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앞서 지난달 27일에도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결의안 초안에 대해 좀 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표결을 미뤘었습니다. 러시아는 특히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초안의 일부 내용에 대한 수정을 요구해 관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에는 북한 라진항을 통해 수출되는 외국산 석탄을 북한산 광물 거래 제한 규정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대북 항공유 수출 금지 항목에 북한 민항기에 해외 급유는 허용한다는 예외 규정도 새롭게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은 남중국해 분쟁도서에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하는 등 중국의 공격적 행동에 대해 거듭 경고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어제 미 서부 샌프란시스코 커먼웰스 클럽에서 행한 연설에서 특정 행동들이 특정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어떤 특정 결과들이 있을 수 있냐는 물음에 미군은 이미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배치를 증강하고 있고 오는 2020년까지 영내 국가들과의 추가 훈련 비용으로 4억 2,500만 달러를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카터 장관은 또 미 국방부는 강력한 잠수함과 해저 무인기 함대를 확대하기 위해 2017 회계연도에만 80억 달러 예산을 세워두고 있다며 남중국해 등 전 세계 해양 안보에 대한 미군의 결단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팡펑후이 군 총참모장이 아프가니스탄을 방문해 테러 대응을 위한 영내 4개국 연대를 제안했습니다. 팡펑후이 총참모장은 아프간 지도부와의 회담에서 중국과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타지키스탄이 테러 방지를 위해 공동으로 협력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이 반테러 연대를 제안한 이들 3개국은 반중국 정서가 강한 위구르족이 몰려있는 중국 서부 신장 자치구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11개 주에서 어제 동시 실시된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테네시와 엘라베마, 조지아, 아칸소, 버지니아, 텍사스, 매사추세츠 주에서 승리했습니다. 반면 경쟁 상대인 버니 샌더스 후보는 버몬트와 오클라호마, 미네소타, 콜로라도 주에서 승리하는 데 그쳤습니다.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아칸소와 조지아, 엘라베마, 테네시, 버지니아, 버몬트, 매사추세츠 주에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텍사스와 오클라호마 주에서는 테드 크루즈 후보가, 미네소타 주에서는 마르코 루비오 후보가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경선 지역은 물론 전국적인 지지도 여론조사를 통해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클린턴 후보와 트럼프 후보는 승리 연설에서 당내 경쟁자들보다는 상대당 후보를 겨냥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플로리다주 연설에서 미국은 위대해지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았다는 트럼프 후보의 선거 구호를 거론하며 우리는 미국이 하나가 되도록 해야 하며 미국은 결코 약해진 것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이에 대해 미국이 다시 하나가 되기를 클린턴 후보는 원하고 있지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그보다 더 좋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유엔은 지난 주말 개시된 시리아 휴전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다음 평화회담 일정을 이틀 연기할 것이라고 스테판 데 미스트라 유엔 시리아 특사가 밝혔습니다. 미스트라 특사는 어제 로이터통신에 기술적 이유들로 인해 7일로 예정됐던 시리아 평화회담을 오는 9일 오후로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스트라 특사는 이번 회담에서 시리아 정부와 반군 양측이 헌법 개혁과 통치 방안에 초점을 맞추기 원하며 총선거는 18개월 안에 실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포로 석방 문제도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미스트라 특사는 덧붙였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3월 2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러시아의 요청으로 하루 연기했던 북한 제재 결의안을 오늘 표결합니다. 북한은 앞으로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이 말했습니다. 미국의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제재와 대화가 모두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 is a strong resolution. I think that it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이 많겠고 황해도는 낮 한때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22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는 영하 12도에서 영상 4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오늘, 즉 3월 2일 오전 전체 회의에서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한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안을 채택합니다.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은 안보리가 지난 20년간 부과한 제재 가운데 가장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 안보리는 2일 오전 10시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로 유엔 결의를 위반한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안보리는 당초 1일 새로운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었지만 러시아의 요청으로 하루 늦춘 2일로 연기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1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미국은 1일 오후 결의안 채택을 요청했지만 러시아가 24시간 검토라는 절차상 문제를 제기해 표결이 2일로 미뤄졌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앞서 지난 27일에도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결의안 초안에 대해 좀 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표결을 미뤘었습니다. 러시아는 거부권을 가진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 러시아가 반대할 경우 결의안은 채택되지 못합니다. 안보리의 중요 안건 의결은 미국과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5개 이사국의 만장일치 찬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특히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초안의 일부 내용에 대한 수정을 요구해 관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는 북한 라진항을 통해 수출되는 외국산 석탄을 북한산 광물 거래 제한 규정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대북 항공유 수출 금지 항목에 북한 민항기의 해외 급유는 허용한다는 예외 규정을 새롭게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월 안보리 의장국인 앙골라의 이스마엘 가스파르 마르틴스 유엔 대사는 이를 결의안이 표결 없이 만장일치 찬성으로 채택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초안에는 북한의 석탄과 철광석, 금, 티타늄, 바나듐 그리고 희토류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초안은 또 북한에 대한 로켓 연료를 포함한 항공유 공급을 금지하는 한편 북한을 오가는 모든 화물에 대한 검색을 의무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형 무기를 포함한 모든 재래식 무기의 대북 수출도 금지했습니다.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앞서 결의안 초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지난 20여 년간 유엔 안보리가 부과한 제재 가운데 가장 강력한 조처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새로운 대북 결의안이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아닌 정권 엘리트들을 압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We surely know that the North Korean people have suffered for far too long because of the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일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주민들이 정권 엘리트들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새 결의안은 정권 엘리트들을 구체적으로 겨냥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국의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굳은 의지로 북한의 변화를 압박해야 하며 북한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한반도의 평화를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영표 한국통일부 장관은 현재 북한의 도발 수위가 어느 때보다 높아진 만큼 굳은 의지로 북한의 변화를 압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통일부 창설 47주년 기념식에서 북한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한국 국민의 안위와 민족의 장래, 세계 평화 등의 정면으로 도전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 장관은 이어 북한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한반도의 평화를 장담할 수 없다면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인 한국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남북관계와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 수 있다면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란 불가피한 결정도 이런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홍 장관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과 관련해선 곧 유엔에서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 결의안이 채택될 것이라며 한국 정부의 의지와 국민들의 지지, 국제사회의 결단 덕분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홍 장관은 아울러 이제는 한마음으로 대북 제재를 이행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야 할 때라며 창의적으로 고민하고 차근차근 실천해 새로운 한반도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 측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홍균 신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국제사회가 전방위적 대북 압박을 통해 북한의 생각과 행동이 변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9일 임명된 김 본부장은 2일 기자들과 만나 북핵 문제의 전환기적 시기 속에 어려운 임무를 맡게 돼 무거운 사명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본부장의 이 같은 언급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한국 정부의 북한 정책 기조가 통일부와 외교부 모두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채택에 발맞춰 대화보단 압박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본부장은 북한을 변화시키는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당사국인 5자 간의 공조 유지와 강화라면서 5자 간 긴밀히 협력해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지난 2010년 한국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 재직 시절 북한의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에 대한 외교적 대응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 정부는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유엔 인권이사회를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지금은 북한이 인권 개선에 노력할 때라고 반박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리 외무상의 발언에 대해 북한이 국제사회 제재 국면을 피하기 위한 특유의 강공책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는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 논의에 반발한 데 대해 인권 문제는 인류 보편적 가치로 한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2일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북한 당국의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와 우리와 함께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좀 돌아보고 실질적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리 북한 외무상은 현지 시간으로 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연설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압력을 가하는 회의들에 더는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를 사실상 전면 거부한 북한의 이 같은 반응에 대해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만들어진 강력한 대북 제재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특유의 강공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 외교정책특보인 차두현 박사는 북한은 지금 시점에서 인권 문제가 부각되는 것 또한 자신들을 옥죄는 국제사회의 또 하나의 제재에 불과하기 때문에 더 이상 회의에 참석해서 반박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전면 거부를 통해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동시에 자신들이 부당한 탄압을 받고 있다는 인상을 퍼뜨리려는 계산도 깔려 있다는 설명입니다. 차 박사는 북한의 이런 강공책은 그동안 수세에 몰렸을 때 보여온 특유의 전술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 지도부가 인공위성 추가 발사를 독려하는 등 대외적으로 강경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미국이나 중국 등 주변국들의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외교든 아니면 전략적인 면이든 극단적인 위기 국면까지 끌고 갔다가 갑자기 그 정점에서 내려오면서 대화를 시도했던 게 전통적인 북한의 이 대외적인 전략이었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겠죠.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한동호 박사는 그동안 외교 무대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판을 적극 반박해온 리 외무상이 이런 극단적인 발언을 한 것은 그만큼 북한 지도부가 지금의 상황을 불편해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제사회의 전방위 압박에 새로운 대응책을 찾기 위해 시간을 벌려는 계산도 깔려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국제사회 제재 국면이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조금 자기들도 나름대로의 전략을 짜야 되니까 그러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봐요. 네네, 그런 면에서 시간 벌기라고 좀 봅니다.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이 오는 5월 7차 노동당 대회 때까지는 체제 결속을 위해 대외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앞서 북한은 유엔 인권이사회 불참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리수영 북한 외무상은 북한은 유엔 인권이사회 어떤 결의에도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앞으로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수영 북한 외무상이 밝혔습니다. 이 외무상은 1일 제31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인권 문제를 계속 선택적으로 개별화하여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압력을 가하는 해들에 더 이상 참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외무상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막강한 핵 억제력과 군사력 때문에 힘으로는 어쩔 수 없어 인권 소동에 매달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유엔 인권이사회가 인권의 정치와 상업화 무대로 전락한 것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북한을 적대시하면서 정치적 목적으로 인권 문제를 이용하려는 국가나 개인에 대해서는 상대 자체를 허용하지 않고 끝까지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외무상은 또 북한이 유엔 인권이사회의 어떤 대북 결의에도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해들에서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그 어떤 결의가 채택되든 그것은 오직 불공정성과 이중기준의 증거로만 남을 것입니다.
이 외무상은 그러나 북한의 사회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자주권을 인정하는 나라들과는 인권 문제에 대한 협조를 위한 대화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북한인권보고서와 대북결의안들을 전면적으로 거부한다고 줄곧 밝혔지만 인권이사회 자체를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전신인 유엔인권위원회가 지난 2003년에 처음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지난해까지 13년 연속 대북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특히 유엔총회는 유엔인권이사회의 대북결의를 받아들여 지난 2014년과 15년 2년 연속 인권유린의 책임이 있는 북한 정권의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안보리에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자국 내 인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으며 미국 등 서방국들의 정치적 몰약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한국 해군은 오늘 제주도 남쪽 해역에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적재 선박을 차단하는 훈련과 후방으로 침투하는 북한 잠수함 대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해군은 2일 제주 민군 복합항 준공을 계기로 제주도 남쪽 해역에서 해상 기동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항구를 출입하는 선박의 화물 검색을 포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강력한 북한 제재 결의안 채택을 앞두고 대비 태세를 점검하는 훈련입니다. 이번 훈련은 지난 26일 준공된 제주기지 주둔부대의 첫 번째 훈련이기도 합니다. 대량 살상 무기 적재 선박을 차단하는 훈련은 의심되는 북한 선박이 제주 해역을 통과하는 상황을 가정해 이를 신속하게 차단하는 방식으로 실시됐습니다. 해군 함정들은 의심 선박에게 정선 명령을 내린 뒤 승선 검색 요원들이 링스 헬기의 엄호를 받으면서 고속 단정을 타고 접근해 의심 선박 곳곳을 샅샅이 검색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제주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제7기동전단의 7,600톤급 이지스 구축함인 서해 유성룡함과 4,400톤급 구축함인 문무대왕함, 400톤급 유도탄 고속함인 한문식함과 해경함이 참여했습니다. 이어서 정체가 파악되지 않은 수중물체를 발견한 한국 해군은 현장으로 P-3 해상 초계기와 링스 헬기를 긴급 출격시키고 인근에 대기하던 함정들을 이동시켰습니다. 해상 초계기와 링스 헬기가 탐색한 결과 이 잠수함이 아군 잠수함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자 해상 초계기는 잠수함의 도주로를 차단하고 수상함들은 잠수함 공격 준비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발각된 잠수함이 수면 위로 떠올라 훈련군의 통제에 따르게 되면서 훈련 상황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 훈련에는 1200톤급 잠수함인 박위함과 링스 해상작전 헬기 그리고 P-3 해상 초계기가 참가했습니다. 한국 해군 공보 담당 장욱 중령의 설명입니다.
제주 민군 복합항 준공식 이후 처음으로 제7기동전단 세력과 잠수함, 항공전력이 입체적인 훈련을 펼쳤습니다. 앞으로 우리 해군은 해양주권 수호와 국가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남방 해상 교통로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훈련은 해군 제주기지가 한반도를 둘러싼 바다의 길목에 자리 잡고 있어 동서남해로 전력을 신속하게 전개하는 해군 기동부대 운영의 요충지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해군 제주기지는 또 유사시 한국 해군 전력의 신속한 전개가 가능해져 적의 후방 침투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해상 운송도 그만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미국의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개발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재와 대화를 아우르는 포괄적이고 현실적인 대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페리 전 장관은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방장관을 지냈으며 1990년대 후반에는 대북정책 조정관에 임명돼 북한과의 포괄적인 협상 방안을 담은 페리 프로세스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페리 전 장관을 최원기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대북 제재가 북한 김정은 정권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까요?
I think it is a strong resolution. I think that it
유엔 안보리가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징벌적인 성격이 강한 제재안인데요. 안보리 결의를 어기고 핵미사일 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가 벌을 가하는 겁니다. 김정은 정권과 주민들이 아픔을 느낄 수 있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중에 어떤 내용이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Perhaps the most significant thing was the cargo interdiction.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북한 선박, 화물에 대한 검색을 강화한 겁니다. 해상 검색을 강화하면 북한이 핵개발 기술을 해외에 수출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또 북한의 항공유 공급을 중단하기로 한 것도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번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으로 보십니까? 계속 핵개발을 할까요? 아니면 관망하거나 비핵화 쪽으로 나올까요?
He will continue. He demonstrated that is his top priority.
김정은 제1위원장은 핵개발을 계속할 겁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핵과 미사일 개발이 자신의 최우선 국정 목표라는 것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라는 징벌을 가한다 해도 핵 개발을 중단하지는 않을 겁니다.
중국은 과거 미온적인 대북 제재를 해왔는데요. 이번 4차 핵실험을 계기로 베이징의 입장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Beijing is in the process of changing its position.
중국의 대북 정책이 변화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중국이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찬성한 것은 그런 것을 잘 보여줍니다. 긍정적인 변화죠. 또 중국이 나서서 해상 검색을 철저히 해야 하고 또 그럴 수도 있다고 보지만 결의안 자체가 핵 개발을 막을 정도로 강력한 건 아닙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최근 비핵화와 평화협정이 병행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8월 이전에 육자회담 또는 평화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시는지요?
I don't know what the timing of the talks would be, but I do believe that the
육자회담이나 평화회담이 언제 재개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 추진 문제를 제기한 건 잘한 거라고 봅니다. 과거 제가 한반도 정책을 다룰 때 미국도 비슷한 내용을 제안한 적이 있는데 북측이 큰 관심을 보인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미 헌법에 핵 보유국을 명문화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제안을 했다고 해서 핵을 포기할까요?
I think there will have to be very substantial incentive for North Korea to stop.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익과 불이익을 분명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불이익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발사를 한 데 대해 장기간에 걸쳐 징벌을 가하는 겁니다. 동시에 북한에게 상당한 이익이 될 수 있는 카드, 예를 들어 대북 경제 지원과 미북 평화협정처럼 북한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내용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 문제 해결이 쉽지 않고 또 복잡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이미 네 차례나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북한은 이미 사실상의 핵국가일까요?
It is de facto. Yes. They have developed a nuclear.
나는 북한을 이미 사실상의 핵국가로 봅니다. 핵무기를 이미 만들었고 장거리 로켓도 발사했습니다. 다만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소형 핵탄두를 아직 개발하지 못한 것 같은데 그것도 몇 년 안에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북한이 이미 사실상의 핵국가라면 대북 정책의 목표치를 좀 낮출 필요가 있나요?
Well, I think that is a proper goal for the U.S. to have. It's a question of the tactics.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간 단계를 설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최종 목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지만 단숨에 이를 달성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 중간 단계로 전술적인 목표를 만들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나의 스탠포드 대학 동료이자 핵과학자인 지그프리트 해커 박사가 제안한 세 개의 노 원칙을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세계의 노란 건 북한이 핵무기를 더 이상 추가하지 않고 핵무기 성능을 개선하지 않으며 외국의 핵무기와 기술 이전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협상에 나설 경우 진전을 이룰 수도 있다는 겁니다. 비핵화를 이루려면 보다 현실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한반도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즉 사드가 배치될 경우 자신들의 안보 이익이 침해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시는지요?
Well, I just point out that that is a defensive system, so I can't credit.
기본적으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는 방어 체계입니다. 따라서 중국의 그런 주장은 근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반도에 언제쯤 사드가 배치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1년가량 남았는데요. 과거 조지 부시 대통령처럼 워싱턴이 고위급 특사를 평양에 파견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Well, a year is certainly enough time to do that. The question is there any reason?
1년은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에 특사를 보내기에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문제 핵심은 북한에 특사를 보낼 이유와 명분이 있고 또 성공할 것인가 여부입니다.
현재 미국은 대통령 선거 유세가 한창입니다. 만일 힐러리 클링턴 전 국무장관이 대통령이 되면 북한에 포괄적인 제의를 할까요?
I don't know what her plans are in that regard, but I think it's likely she'll take some initiative.
제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면 북한의 모종의 제안,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러려면 일단 선거에서 이겨야죠.
한국의 몇몇 정치인들은 북한의 핵개발에 맞서 자체 핵무장 또는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I do not favor either of those moves. The United States
나는 한국이 자체 핵개발을 하거나 미군의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하자는 데 반대합니다. 미국은 이미 한국에 핵우산을 비롯해 강력한 방어력과 억지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핵무장과 전술 핵무기 모두 불필요한 일입니다.
북한의 고위 당국자들은 미국은 수천 개의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갖고 있으면서 북한에게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지 말라는 것은 이중 기준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I guess any country in the world could make that offer.
만일 모든 국가가 핵무장을 한다면 그것은 인류의 파멸을 가져오는 재앙을 가져올 뿐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서든지 핵무기를 늘리지 말고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확산 금지 조약을 보면 각국에 대해 핵무기 개발을 금지하는 내용 외에도 미국, 러시아 이런 핵국가에게 핵무기 감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미국도 핵무기 감축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페리 전 장관은 과거 핵협상을 위해 평양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평양의 정책 결정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싶습니까?
Well, the message is the same one I gave when I visited Pyongyang some years ago.
제가 과거 평양을 방문했을 때 말했던 것과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북한이 핵을 포기했을 때 지금보다 훨씬 평화롭고 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은 지금도 핵 개발로 인해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전력난도 심하고요. 따라서 핵을 포기하고 한국, 미국, 일본 등과 관계를 개선할 때 얼마나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따져보는 것이 현명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으로부터 북한의 최근 핵실험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북한이 자랑하는 부동항인 라진항이 새해 들어서도 유리한 입지 조건을 10분 활용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제재에도 라진항은 여전히 한반도 주변국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20일 중국 국적 화물선 금용 7호가 북한 라진항을 출발했습니다. 목재 1,700톤을 실은 금용 7호는 이날 라진항을 출발해 26일 중국 상하이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지린성 훈춘시는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 소식을 전하면서 라진항과 관련된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훈춘시는 올해도 라진항을 통과해 상하이로 가는 항로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훈춘시 항무국은 앞서 지난달 중순에 공개한 업무보고에서 2016년도에도 라선시 경제합작국과 협의해 훈춘 라진 상하이 항로의 운영을 증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훈춘시는 통관 과정을 줄이고 재반 비용을 줄일 예정입니다. 훈춘에서 출발해 라진항을 거쳐 상하이로 가는 무역 항로는 지난 2015년 6월 11일에 정식으로 열렸습니다. 훈춘시 항무국에 따르면 지금까지 화물선이 해당 항로를 9번 왕복했고 이를 통해 컨테이너 455개와 화물 약 5,600톤이 운송됐습니다. 중국은 한반도 동해쪽 출구가 막혀 있어 북한 항구를 빌려 동해에 진출하는 데 적극적입니다. 중국은 2000년대 후반 북한 당국으로부터 라진항과 청진항 부두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특히 훈춘에서 멀지 않은 라진을 현지 물류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중국과 북한, 러시아를 연결하는 컨테이너 수송 사업도 계획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의 철도 전문지 구독에 따르면 컨테이너 화물을 상하이에서 배로 라진항까지 수송하고 이후 열차편으로 두만강 하산 경계를 통과한 뒤 모스크바까지 운반하는 사업도 계획돼 있습니다. 북한 항구의 중요성은 중국이 일대일로 계획을 추진하면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육로와 동남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해로를 개발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한편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라진항을 이용한 사업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몇 년 동안 러시아 하산에서 라진을 거쳐 한국으로 물건을 실어 나르는 라진 하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실험을 계기로 라진항을 이용한 라진 하산 프로젝트의 미래가 불확실해졌지만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범위 안에서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밀을 지원했습니다. 러시아의 지원은 영양과자와 곡물, 우유, 혼합물로 가공돼 취약 계층에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정부가 지원한 밀 2,500톤이 최근 남포항에 도착했습니다.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성명을 통해 1일 남포항에서 식량 전달 행사가 열렸다며 이 밀은 러시아 정부가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 WFP에 지원한 400만 달러로 구입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도 이날 식량 도착 소식을 전하며 러시아 정부의 식량 지원은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 협조 관계를 가일층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남포항에서 열린 행사에는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와 달린 타이모 세계식량계획 북한 사무소장이 참석했습니다. 마체고라 대사는 러시아 정부가 세계식량계획의 대북지원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며 북한 취약계층의 영양 개선을 위한 세계식량계획의 노력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지원된 밀은 취약계층 62만 명에 4개월 동안 제공할 수 있는 분량으로 룡성식품공장 등 현지 식품가공공장에서 영양 강화 과자와 곡물 우유 혼합물로 가공됩니다. 곡물 우유 혼합물은 필수 미량 영양소가 함유된 가루로 팬케이크나 빵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러시아 대사관은 첫 번째 수혜자는 남포시의 고아원과 유치원 아이들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타이모 세계식량계획 북한 사무소장은 이번 지원이 지난해 가뭄으로 북한의 곡물 생산이 감소하고 추운 겨울 날씨로 식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뤄져 취약계층에 필요한 영양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정부는 지난해 6월과 10월 중순 세계식량계획의 대북 영양 지원 사업에 각각 400만 달러와 200만 달러를 지원한 데 이어 12월에도 300만 달러를 추가로 지원했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러시아가 이 기구를 통해 북한에 지원한 금액은 2,2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세계식량계획은 북한 5세 미만 어린이 3명 가운데 1명이 영양 부족으로 발육 부진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2년간 계속된 가뭄으로 북한의 곡물 생산량이 감소해 주민들의 영양 상태가 더욱 불안정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올해도 엘니뇨 등 이상기후 현상으로 곡물 생산량이 감소할 전망이라며 취약계층을 위한 영양 지원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중국 언론이 북한을 비판하는 기사를 내보내기 힘들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언론 자체 검열이나 중앙정부의 통제 탓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로 북한 관련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정작 북한과 이웃한 중국의 언론들은 북한 관련 보도에 조심스럽다고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이 29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중국 본토 언론인들의 말을 인용해 중국의 동맹국인 북한에 관한 기사를 쓸 때 제한이 있고 이런 제한은 언론사가 스스로 만들거나 정부 쪽에서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광둥성에 있는 한 유명 신문의 기자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관련 보도에 제한이 있어서 자신들은 그냥 신화통신 같은 관영 매체에서 나오는 기사를 받아 쓴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자는 해당 지역 정부의 언론 관계 기관이 보도를 노골적으로 제한하기도 하지만 자체 검열이 작동하기도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중국 기자는 자체 취재로 북한 관련 기사를 만들 수 있지만 기자들이 기사를 내보내려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언론인은 자신이 일하는 언론사도 북한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들을 인터뷰했지만 기사에서 북한을 강하게 비난하는 것은 보도가 불가능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의 취재에 응한 다른 두 언론인은 과거 한 주류 신문이 북한을 비난하는 기사를 실었다가 북한 측에 항의를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중국 기자들 사이에서 북한 문제가 다루기 힘든 주제가 됐다는 설명입니다. 중국 베이징 외국어대학교 국제 커뮤니케이션 센터의 차오무 주임은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북한에 대한 비판이 자칫 중국 체제에 대한 비판으로 연결될 위험이 있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차오무 주임은 그렇지 않으면 대개 자체 검열이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신문은 또 중국 정부가 북한과의 유대관계를 생각해 북한 관련 기사에 제한을 둔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일부 한국 언론들은 북한과의 접경지역인 단둥에서 북한 외교관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현지인 3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언론들은 이 소식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세종연구소의 이성현 연구원은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중국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가 나빠질 것을 우려해 확인됐더라도 이런 사건의 보도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주류 언론에 대한 이런 통제에도 불구하고 통제가 비교적 느슨한 인터넷을 통해 정보가 유통된다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전했습니다. 한편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 2월 21일 인민일보와 중국 중앙텔레비전 그리고 신화통신 등 중국의 3대 관영매체를 방문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어 인민대회당에서 좌담회를 열고 당과 정부가 주관하는 매체는 당과 정부의 선전 진지로 성씨도 당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중국 관영 매체들은 경쟁적으로 시 주석에게 절대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서울 예술의 전당 서해 박물관이 1년 4개월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재개관했습니다. 개관 후 첫 전시는 서로 통일로 통일아입니다. 서는 글서자를 말합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흥겨운 사물놀이와 함께 의미 있는 전시가 시작됐습니다. 예술의 전당 서해박물관이 1년 4개월간의 공사를 마치고 재개관했는데요. 재개관을 기념하는 첫 전시는 통일을 재해석한 서로 통일로 통일아입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서예뿐만이 아니라 회화, 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작가들과의 화합을 꾀한 작품들도 선보이고 있는데요. 예술의 전당의 이동국 서예부장입니다.
종전 같으면 전시장이 하나였는데 이제는 역사상설, 실험, 그리고 현대작가 전시장까지도 완벽하게 갖추고 규모도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약 450평으로. 그리고 이제 종전에는 아카이브가 없었는데 새로 아카이브가 만들어졌고 그간의 통일 얘기하면 정치적으로 또 주변 그 강대국들 뭐 이해관계로 늘 통일 문제가 일희일비하는 그런 거 보는데 그 어떤 땅 덩어리만의 통일의 문제가 아니라 통일은 그 마음의 통일, 정신의 통일, 정서의 통일이 더 근본적이고 중요하다. 그래서 정치 이전에 이런 그 남과 북의 어떤 근본 마음자리를 찾는 것이 지속적으로 계속해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첫 전시로 그렇게 잡았고 그 한국의 서예가들 만 명 한 자씩 만자를 썼고 중국, 일본 또 명사들, 어린이, 노인 그래서 서가 만인의 예술이라는 것도 보여주고
통일과 평화를 주제로 한 작품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번 전시는 망국, 독립열망, 분단, 통일염원, 통일, 세계평화 등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거 망국 부분에서는 일자서 3,500여 작품을 설치 미술작가 박기원, 최정화가 대한독립과 동아시아 평화열망을 담은 디스턴트 뷰, 일자 만다라로 각각 선보이고 현재 분단 부분에서는 역대 민족 지도자 휘호와 남북 분단의 실존을 그린 걸개 그림과 현대 서가들의 통일에 대한 생각을 담은 만상으로 통일 염원을 담아냈습니다. 또 미래 통일 부분에서는 건축가의 시각으로 관객과의 상호 소통의 기반을 두고 재해석된 작품 사해 일가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1만여 명이 참여한 전시인 만큼 전시회장에는 작품을 제출한 서예가들이 많이 찾고 있는데요. 수많은 작품 중 자신의 작품을 찾기도 쉽지 않을 만큼 방대한 전시물들을 보면서 함께 통일을 염원합니다. 서예가 이남래 씨입니다.
정말 전에는 와서 이제 그냥 이렇게 작품만 갈라먹고 갔는데요. 정말 그 저는 서예하는 사람이지만 서예 안 하는 사람들도 와서 굉장히 그 뿌듯함을 느낄 것 같고요. 또 그 다음에 서예를 전문적으로 하지만 또 그 작품 많은 사람이 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잖아요. 전에는 어떤 고정 인물들만 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보면서 정말 자기 거 찾는 것도 굉장히 그 뿌듯함을 느낄 것 같아요. 어머 댓글 여기 있구나 막 이런 거. 네. 통일 이렇게 보면 정말 통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느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평화를 썼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요.
통일을 염원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전시실을 가득 메우고 있는데요. 서예가 송인자 씨도 붓으로 글씨를 쓰면서 통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작품에 담았습니다.
이렇게 모든 게 하나로 화합이 돼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한다는 건 굉장히 뜻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또 주제가 통일이라는 주제를 했기 때문에 더 의미가 깊다고 생각해요.
이정은 서예가는 자신의 작품뿐 아니라 제자들의 작품들을 보면서 더 뿌듯함을 느낍니다.
제자들이 많이 내죠.
제자분들이 150점 냈어요.
통일이라는 게 뭐 우리 그 나라에서 뭐 정치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서예 부분에서도 단체들이 다 화합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한 작품은 또 국흥이라고 그걸 이제 나라 일으킨다는 뜻으로 거기 이제 조형적으로.
서예뿐만 아니라 회화, 건축, 설치 미술 등 다양한 분야와 협업한 작품들을 선보이는 만큼 관련 분야에 많은 작가와 예술인들이 참여했는데요. 한국문화의 집 진옥섭 예술감독도 개관식 현장에 함께했습니다.
예, 그 서예가 사실은 그 종이에 대한 면적에 대한 치례죠. 이렇게 먹으러. 그런데 그건 뭐 제가 사랑하는 춤과도 많이 닮아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글씨를 통하여 어쨌든 간에 통일을 이루는 거죠. 우리는 어쨌든 같은 언어를 쓰고 있고 또한 한중일은 정말 이 한자 문화의 공간을 갖고 있으니까 그들이 어떤 지금까지 해왔던 그 유구한 문화가 어떤 다시금 현대에도 그 옛길을 그대로 살리기를 바라는 것일 때 이게 이제 탄탄대로가 이러한 형식을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나. 모두 다 한자씩 써서 만자를 이루는 정말 그것이 화합하여 만사성을 이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품을 감상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글씨를 써볼 수도 있는데요. 박물관 1층에는 방문객들이 직접 통일에 대한 휘호를 쓸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술의 전당 서예박물관 재개관전인 서로 통일로 통일하는 오는 4월 24일까지 열립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오늘 한국의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입학식과 시업식을 열었습니다. 이 새 학교에 들어가는 신입생들과 학부모들의 마음은 아주 남다를 텐데요. 이 보통의 입학식이 아니라 특별한 입학식을 연 학교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색 입학식이라는 것이 어떤 것들입니까?
네, 말을 타고 학교를 둘러보면서 입학식을 하는 겁니다. 또 학교를 다니면서 꼭 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적어서 어떤 나눠주는 그런 입학식을 연 학교도 있습니다. 또 선배가 신입생들에게 초콜릿도 나눠주고 왕관을 씌워주기도 한 학교도 있었습니다. 보통 학교 강당이나 운동장에 신입생들 줄줄이 세우거나 앉혀놓고 옆과 뒤에 학부모들이 참관을 하면서 교과도 부르고 교장 선생님 말씀도 들어보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의 입학식인데요. 요즘에는 이렇게 특색 있는 입학식을 하는 학교들이 많아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참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달라진 한국 사회 모습이 곳곳에서 나타나는군요.
그렇습니다. 각 학교의 특색도 살리면서 신입생들을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를 입학식에 담는 겁니다. 학교와 재학생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입학식의 분위기인데요. 사실 과거 19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 학교는 거의 뭐 한 반에 60명 넘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콩나물 시루 같은 교실, 콩나물 시루 같은 학교에서는 불가능했던 그런 특색 있는 입학식인데 요즘은 정말 학생들과 학교의 개성을 살리는 특별한 입학식 그리고 졸업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어떤 사회 현상이라고 하면은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학생 수가 급격히 줄고 있는 지역들이 많은데요. 이런 지역의 학교 입학식은 신입생들을 더 특별하게 대우하는 그런 마을 자치 같은 행사가 열리기도 합니다.
네, 신입생들을 위한 특별한 입학식 참 재미있는데 어떤 모습인지 조금 더 들어볼까요?
예, 아까 그 말을 타고 입학을 하는 학교가 있다고 했는데 네. 그곳은 제주도 서귀포시입니다.
네.
제주도라는 것이 말이 아주 유명한 고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주도다운 특색을 살려서 신입생들을 환영 행사를 한 겁니다. 아이들이 말에 올라탄 것이 처음이라도 있고 좀 겁이 나기도 한데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잘 달래고 또 괜찮다고 얘기를 하면서 학교에 환영 행사를 연 겁니다.
네.
충청북도에는 추풍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충청북도 영동의 추풍령 학교인데 이 학교에는 올해 12명이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생을 맞으면서 신찬 출발을 축하하자 이런 의미로 지역 주민과 학교 동문, 교직원들이 이 학교 발전 기금을 출자했는데 이 돈을 전교생 44명에게 10만 원에서 50만 원, 미화로 하자면 800불에서 한 480불 정도의 장학금을 줬다고 합니다.
네, 학생 수가 적으니까 이런 특별한 행사도 가능하겠네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학생 수가 적기로는 한국의 그 최북단에 자리하고 있는 학교인 대성동 초등학교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겁니다. 뭐 이 학교는 입학식과 졸업식 모두가 늘 화제인데요.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학교입니다. 지역에 살고 있는 학생들로는 학교 운영이 되지 않아서 인근에 있는 파주시와 문산 지역에서 신입생을 받고 있는 곳인데요. 오늘 입학한 신입생들, 먼저 이 학교의 선배들과 의형제를 맺는 그런 행사로 입학식을 시작했습니다. 신입생은 단출한 6명이었고요. 2학년 언니 오빠들이 신입생들에게 사탕 목걸이를 걸어줬고 5, 6학년 선배들이 또 왕관을 씌워주면서 안아주고 입학을 축하하는 자리가 이어졌습니다. 북한 지역과 가까운 지역인 인천시 옹진군 장봉도에도 작은 학교가 있습니다. 분교인데요. 이 학교는 2013년 이후 3년 만에 신입생을 받았다고 합니다. 전교생이 6명이 됐는데 오늘 입학식에 배를 타고 이 본교에서 찾아온 교장과 교감 선생님이 학생들의 손을 잡고 새 출발을 축하하는 그런 특별한 입학식을 열었다고 합니다.
네, 콩나물 교실이라고 불리던 옛날에 비하면 정말 큰 변화군요.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암행 순찰차가 떴다고 하네요. 이 고속도로의 암행어사 같은 것인가요?
네. 성춘향이 살던 시대의 암행어사는 아니지만 네. 시속 100km 넘는 속도로 달리는 차량들의 그 불법적인 운전을 불시에 잡아내는 경찰이니까요. 뭐 고속도로의 암행경찰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제부터 암행경찰들이 탄 그 암행순찰차가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고속도로에서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얌체 운전자들, 과속 운전자들, 이 운전자들 속속 적발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암행순찰차, 이 자동차를 타고 순찰을 하는 것이긴 할 텐데 겉으로는 표시가 안 나는가 보군요.
그렇습니다. 티나지 않는 순찰차를 타고 움직이는 경찰입니다.
네.
보통 그 한국의 경찰차는 특별한 그 모양새가 있습니다. 바깥에 영어로 폴리스, 경찰이라고 써놓고 이렇게 달리는데 이 자동차는 일단 검은색의 일반 승용차처럼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앞과 옆면에 경찰 표식을 스티커처럼 붙였다 뗐다 할 수는 있는데 멀리서 보거나 이 고속도로를 지나면서 옆으로 보기에는 전혀 이 경찰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일반 차량과 거의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교통 위반을 하는 자동차를 발견하면 곧바로 이 제재에 들어가는데요. 보통 경찰차들은 지붕 위에 이 불빛이 번쩍거리는 경광등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암행순찰차는 운전석 앞유리 위쪽에 그리고 자동차 본입 앞부분에 이 경광등을 장착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단속에 들어가면 바로 긴급 신호를 보내는 것이고요. 교통위반 차량의 행적을 쫓아가면서 불법적인 상황을 자동차용 그 블랙박스 CCTV에 고스란히 기록을 해놓는 겁니다.
이 암행 순찰차에 단속되는 교통위반 행위는 어떤 것들입니까?
예를 들자면 그 버스만 달릴 수 있는 버스 전용 차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이곳에 달리는 승용차를 적발할 수 있고요. 보통은 승합차라고 해도 승차 인원 6명을 넘겨야 이 버스 전용차를 달릴 수 있는데 이 규정을 지키지 않은 승합차도 단속 대상입니다. 한국의 경부고속도로 보통 100km에서 120km 제한 속도가 있는데 이 규정 속도를 넘어 달리는 과속 차량 그리고 난폭 운전자들이 암행 순찰차의 단속망에 걸리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한국에서는 요즘 그 차량들 사이에 싸움이 붙는 보복 운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난폭 운전이어서 교통사고로도 연결되고 있는데요.
네.
이런 차량 단속도 암행 순찰차가 찾아내서 전체적인 교통안전을 지켜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일단 어제부터 시작해 오늘 이틀까지의 활동은 좋은 성과를 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경기지역, 충청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는데 이 암행순찰 때 연말까지 11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이런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이곳 미국에는 이 표 안 나는 경찰차, 소위 이제 암행순찰차 흔히 있는데요. 한국은 아직은 생소하겠네요.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북한이 불법적인 핵무기 개발과 인권 위반을 통해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의 톰 말리노스키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차관보는 북한의 인권 유린과 안보 문제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말리노스키 차관보는 많은 국가에서 인권 유린과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이 연결돼 있다며 정치범 수용소를 비롯한 강제 노동과 해외 인력 송출, 그리고 군부에 우선 배급되는 식량 배급과 만성적인 영양실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지도부에 이런 일련의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말리노스키 차관보는 북한 지도부에서 또 정치범 수용소 같은 곳에서 주민들을 탄압하는 사람들은 앞날이 밝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범 수용소 소장과 관련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며 그것은 우리는 당신들이 누군지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당신 이름을 공개해 궁극적으로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우방국들의 또 다른 전략은 북한에 대한 정보 유입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이 계속될 경우 북한 내부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은 북한에 대한 방송과 정보 유입을 지원할 것입니다. 또 미국은 새로운 기술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 체제 외에도 자유와 또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새로운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미국은 앞으로도 북한의 비참한 인권 유린 상황을 집중 조명하는 한편 북한 주민들의 자유를 신장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다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입니다. 1-202-382-5325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